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다. 그렇게 언약이 맺어지죠.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의 성격이 있어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은 오직 한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배타적인 관계. 우리 일상에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언약이 있다면 바로 결혼 언약일 것입니다. 결혼 언약을 하고 부부가 된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배타적인 사랑, 그리고 독점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만을 바라봐야 되고 또 아내 또한 남편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결혼한 남자가 만약에 자기 아내를 곁에 두고도 자꾸 다른 여인에게 눈짓을 하고 마음을 주고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다른 잘못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배타적인 관계를 깨는 잘못만큼은 그 언약 관계 자체를 아주 근본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아주 안 좋은 그렇게 엄청난 죄악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되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이고 결혼을 할 때는 그 관계를 전제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돼요.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 그 사랑.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마음을 주지 않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결혼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당신의 백성임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언서 선지서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혼의 때가 있었다고 그런 말씀도 하세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내가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때가 언제냐면 광야를 걸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결혼 언약으로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삶을 광야 40년을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언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항상 거기에 따라오는 언약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떤 이익을 보게 될 건가, 어떤 권리가 있게 될 건가, 그것과 함께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상대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유의 제한을 받을 것인가, 그런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같이 명시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서로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서로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남편이 자기 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아내가 자기 몸이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도 안 되고,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서약을 하면서 부부는 서로 서로 기쁨으로 자신의 그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서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제한과 부자유함을 도리어 행복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 자유의 제한을 감사합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통해서 맺어졌는데, 그런데 그 언약 속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자유의 제한, 의무사항도 들어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을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과 율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혼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그리고 활력 있게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것들은 해도 또 돌이키는 은혜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반드시 엄청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이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의 계명.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곳에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다른 신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로 달려가고 그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침해보다도 이것을 엄청난 침해로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자기를 백성 삼으시고 자신을 신부 삼으시고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되는 그 관계로 다른 우상들에 대한 모든 자유를 제한받는 상황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그들이 심판받고 쫓겨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상과 함께 살고 우상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가 그 아내가 바람을 피울 때 아파하는 신랑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계속해서 빠질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호세아 잘 아시죠? 호세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야 40년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들 앞에서,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다 다른 우상에게 한눈 팔지 말고 너희의 신랑 대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 뜨겁게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고 그것이 너희의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너희 대대자자 손손대대로 하나님을 누리고 그 땅을 누리는 비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모세가 말들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8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관심도 주지 말고 마음도 빼앗기지 말고 심지어는 눈빛도 주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신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그게 막 그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고 화산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광경, 장엄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저 정상에는 산이 막 불 붙는 것 같이 불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천지를 다 깨뜨려 버릴 것 같은 그런 음성들이 임하니까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여 제발 당신이 올라가셔서 대신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그 정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도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을 때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지 거기서 어떤 형상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으시기에 형체가 없으시기에 그 누구도 형상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형상을 만들었다면 그 형상은 무조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순전히 사기가 되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불 가운데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그리고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꼭 손에 쥐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걸 보고 싶어요. 내 손으로 만지고 싶어요. 구체적인 걸 좋아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느 시대건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계속해서 새기고 만들고 그것이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형상이든지 곤충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저 바다 안에 있는 어족들의 형상이든지 무슨 형상이든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율법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한 거예요. 40일 밤야를 하나님 앞에서 있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막 계속해서 강압하고 윽박을 질러가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게 만들어내고 계속 겁박하니까 거기에 이기지 못한 그 아론이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 출애굽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심히 진노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세요. 야 모세야, 내가 저것들 말 안 들으니까 목이 뻣뻣해하고 내 말을 도저히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다 쓸어버리고 너 혼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시는데, 모세가 겨우겨우 출애굽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일반 보통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 채워지지 않는 종교심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신을 두고자 하는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신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내 눈에 보이게 내 손에 잡히게 그렇게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각해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또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또 경배하고 섬긴다고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들인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그 피조물을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그것들을 이용하도록, 사용하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인간이 그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는 이 우스운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게도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데 결국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 16절에 있어요.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사람이 만드냐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 부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보는 그런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결국 하나님을 떠난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또 나를 편리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만드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실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려는 인간의 그 태초의 죄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자들은 피조물 앞에 엎드리고 피조물을 조각하여 만들고 그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과 영광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유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애굽에서 보았던 것만큼이나 많은 우상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그 우상에게 넘어가고 그 우상에게 현혹되고 그 우상에게 유혹되어서 하나님과 이미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에게 딴 눈을, 한눈을 팔게 되어 있고 그 우상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모세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한 분이신 진짜 하나님과 이미 결혼을 한 사이, 내 사랑은 다른 거에 줄 여력이 없다. 내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 삶으로 지금 부름받았노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만들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 너희 진짜 하나님을 섬겨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좀 당황스러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그렇게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바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만 여기 이 4장 이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장에서도 이미 한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3장 26절. 3장 26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너희 2세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저 가나안에 못 들어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졸랐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안 된대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모세가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확 내리쳐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치라고 안 하시고 명령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쩐 일인지 내리쳐가지고 물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해설을 뭐라고 다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회중 가운데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너와 아론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 잘못이 아니고 모세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라고 말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탓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남 탓하고 핑계 대는 일에 대해서 아주 열받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만약 모세가 섰다면 뼈도 못 추렸을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모세는 백성 탓을 하고 있을까? 왜 모세는 핑계를 대고 있을까?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걸까? 이거는 모세의 의도된 화법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문을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이 부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로 해석된 원어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알 디브레 캠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디브레가 나오는데 디브레는 다바르 말 혹은 사건들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건들 때문에 혹은 너희들의 일들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단지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물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지나온 40년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몰아세우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압축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단 한 차례의 사건이었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저 계속해서 몰아붙였고 또 모세에게 불순종했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수도 없이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을 겪어왔고 모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그 일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고 하는 중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빵 터뜨리고 자폭해버린 것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가 무리바 물에서 자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의 자폭은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축적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비난과 조롱과 반역의 당연한 결과였어요. 물론 모세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 모세가 잘못하고 무리바 물 사건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자폭한 그 사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지 않고 그냥 그 분노로 자기의 지팡이로 내려친 그 사건은 지금까지 40년간 쌓여왔던 그 스트레스, 그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힘겨움들이 한꺼번에 터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그 이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인 제공을 충분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 전가하는 듯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희가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거역했고 또 불순종했고 원망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리 말해줘도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는 또 내게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또 원망했고 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너희 길로 가려고 했고 멸망의 길로 가려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었고 너희의 체질이었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너희가 똑똑하고 잘나서 뭔가 된 것 같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네 자신이 어떠함을 잊어버리면 네 체질과 네 죄인됨을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너희는 기억하고 내가 정말로 신신당부하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언제든지 불순종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방심하지 말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죽든지 살든지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지금 모세가 마치 원망하는 듯한 투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체질상 죄인들이다. 너희는 분노할 수, 그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다. 잘나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좋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니까 네 자신의 꼬라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그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 그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결단코 지켜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지금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의 말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표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대여 정신들을 똑바로 차려라. 안 그러면 뭐라고요? 망한다. 너희 아버지 세대가 그러는 걸 내가 다 봐왔고 너희도 똑같이 너희는 다를 줄 알았더니 너희도 똑같더라. 너희도 무리바 물에서 나에게 똑같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런 주제를 알고 죄인됨을 알고 너희의 체질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방심하지 않고 나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만이 너희가 진짜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길이니 결단코 잊어먹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데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주제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대단해서 내가 큰 뭐 하나님이 쓰일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나서 멋있어서 그렇게 내가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선줄로 앉아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이니 하나님 앞에서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납작 엎드려서 말씀을 붙드는 길이 사는 길이니 그렇게 살아라라고 오늘 모세가 여전히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나오냐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괜찮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 인간이 질투한다면 말이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약간 낮춰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좀 경홀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계획이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을 써요. 사실 인간은 늘 후회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갈래에서 바른 길보다는 더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좋은 길보다는 훨씬 안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마치 좋은 길이냐 그렇게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인간사의 중간중간에 보면 한탄이 나오고 후회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에게 그래서 후회와 한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뭐 후회할 일을 만드시겠습니까? 후회할 일을 처음부터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한탄할 일을 안 만드시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성경을 읽는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을 사람처럼 느끼고 속상해하고 기뻐하는 감정을 지니신 분으로 풀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경의 장치, 그런 것이 이런 표현이고, 그런 표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단어가 좀 긴데 하여튼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한다는 걸 아시고 질투하신다는 말도 이런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질투하면 흔히 뭐 한 여자를 놔두고 두 남자가 싸운다든지 또 한 남자를 놔두고 두 여자가 머리를 잡아당기고 싸운다든지 하는 그런 그 화면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하나님에게 쓰인 질투라는 말은 인간에게 쓰는 질투와는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질투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특심하다는 것. 열정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볼 때, 다른 것들에 잘못된 것으로 갈 때, 만약 그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박수쳐 주시겠죠.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좋은 길도 아니고 망하는 길이고 속는 길이고 넘어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한눈을 팔고 그쪽으로 갈 때 사랑,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표현을 질투라는 말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아까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 그 특징이 뭐였냐면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한 사건이 시내산 언약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타적인, 그 독점적인 언약의 성격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요구받고 있고, 다른 우상들을 쳐다보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사랑할 때 그것이 결코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써 한사코 말리시는 표현을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랑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는, 우상도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이 동시에 나눠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온전한 사랑도 아니고 바른 사랑도 아니고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비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값을,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신 만큼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전체를 다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나의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생명이고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 이후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시는 일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신자들이야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무를 깎아서 또 뭔가 철을 부어 만들어서 금을 부어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거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개중에 가다 보면 그런 것들 그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집사님들, 그런 장로님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깎아놓은 것들, 부어 만든 것들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밖에 있기보다는 그 우상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셨던 새기지 말라는 우상이요, 버려야 될 우상이요, 섬기지 말아야 될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전 존재를 그 전 존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던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신 내 마음과, 신명기의 표현대로 하면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